네, 2022년 첫 주일 예배인데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은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베이직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함께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1월 1일부터 시작된 성경통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시길 바라고 또 통독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바이블 가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들어가셔서 한번 매일매일 분량을 그게 이번에는 그 세 번역으로 읽기로 했어요. 거기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은 뭐 개역 개정도 좋고 또 우리말 성경도 좋고 현대인의 성경도 좋고 올해 네 가지 버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 나갈 테니까 꼭 빠지지 말고 성경 통독에 동참하시고 또 궁금한 거는 공동체 목회자들 통해서 늘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달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저희들이 또 주일 예배를 사무엘하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며 쫓겨다니다가 또 어떻게 왕이 되며 어떻게 그 왕위를 지켜나가며 또 어떻게 그 왕위가 위태로워지며 심지어 왕에서 쫓겨나는지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을 오래 힘써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죽음을 맞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죠. 40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를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사실 재위 2년 만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자가 됨으로써 왕위에 있긴 했지만은 왕위를 지키는 내내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는데 어디 있은들 그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종이 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왕위에 높이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의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왕위 기간 거의 줄곧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은 불행한 끝을 맞고 맙니다. 그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다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되지 못했고 딸 미갈과도 다윗에게 시집 보냈다가 그 딸을 또 다른 데 출가시킴으로 그렇게 행복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고 그는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또 그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 때문에 그 일생이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그 말 한마디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쟁을 마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 그 다윗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노랫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현직 왕이 어떻게 저런 일개 장수만도 못한 젊은이에게 10분의 1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장차 저자가 내 나라를 탐내지 않고 내 왕위를 뺏지 않는다면 누가 이 왕위를 뺏어가겠냐 하는 그런 억척 속에서 그의 일생은 순식간에 망가지고 뒤틀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껏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단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유복하게 태어나고 좋은 학력을 가졌고 좋은 머리를 가졌고 정말 많은 탤런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파국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충격적인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저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혼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정말 인생 보면은 한꺼풀 이렇게 뒤져보면 안타까운 일들 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는 사무엘하는 원래 책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70인역 그 헬라어 번역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이걸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다윗을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서두는 다윗에게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속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소식입니까? 아니 그 사울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 했던 그렇게 나를 괴롭힌 인간이 드디어 죽었다는데 뭐 그냥 뛰고 춤이라도 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속이 후련한 소식, 그리고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또 사실 내심 어떻게 보면 기대해왔던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소식을 가져온 한 젊은 아말렉 청년이 이 소식을 전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사울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마치 이게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한 젊은 이 전령 내지는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는 이 젊은 한 청년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게 심부름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서 사울이 죽었다고 전해줘라 꼭 명령한 사람이 있거나 부탁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에서 왕관과 그리고 사울의 팔에 걸려있는 고리, 팔찌와도 같은 것을 다 빼서 수거를 해서 그리고는 제 발로 다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무려 거리가 14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험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냔 말이에요. 아니, 그 왕관 잘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 팔찌 잘 이렇게 다듬어서 팔면 어쩌면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이 젊은 친구는 무엇 때문에 그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갔냔 말이에요. 나름대로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죠. 복잡한 계산을 거쳤습니다. 이건 얼마나 나갈까? 그러나 이걸 만약에 사울이 죽음을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제 마땅히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다윗의 시대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한 자리를 하나 얻게 되면 내가 평생 한번 누려보지 못한 성공, 내가 한번 평생 쥐어보지 못한 권력, 내가 한 번도 인정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겠구나. 그런 계산을 한 것이죠. 누구나 할 법한 계산입니다. 그렇게 빗나간 계산도 아니에요. 저게 저건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사울과 다윗이 불구대천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 자기가 그 사울, 다윗의 적을 죽인 사울의 적이 된다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간다면 다윗에게는 당연히 자기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또한 그는 뭐 아말렉 사람으로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이방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새 표현으로 하면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섞여서 사는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장래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입지가 좁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충분히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새로 출범하는 왕조에서 계곡 공신처럼 여겨진다면 아, 일생 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나름대로 충분히 계산을 하고는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가듯 달려간 것이죠. 시글락으로 간 것입니다. 입소문을 들었겠죠. 어디에 있다는 것도 대충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로 달려간 것이죠. 문제는 그가 다윗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도 몰랐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랐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윗을 모른 채 다윗에게 달려간 것이죠.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한 채 그는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혼자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혼자서 계산하다가 일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리 일생은 되게 이렇게 어리석게 끝나는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단지 이름 없는 이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특별히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삶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어리석은 청년이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 행동의 관행이 꼭 이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길보아산에 왜 갔습니까?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끝났고 혹시 길보아산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체처럼 다들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사망자들 틈 가운데서 뭐 하나 귀한 거 얻어버릴 거 없나? 정말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갔다가 사울의 왕관을 본 거예요. 왕관은 한 사람밖에 쓰지 않죠. 그러니 그는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것을 넘어서서 사울의 왕관을 손에 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정말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한 건 단단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울의 왕관이 손에 안 들어왔으면 그건 다윗을 만난 일도 없어요. 갈 생각조차 없습니다. 사울의 왕관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이 엄청난 횡재와도 같은 사건, 이것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더욱더 탐욕스러워지게 된 것이죠. 그는 욕심 때문에 길보아산에 갔다가 왕관을 발견하고는 걷잡을 수 없이 탐욕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돈을 벌고 나면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명예가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에 만족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지닌 영향력을 누리기 시작을 하고, 돈이 주는 교제 범위를 즐기기 시작을 하고, 돈이 주는 구매력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들을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데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왕관을 손에 쥔 것이 한순간의 횡재가 한순간의 대박이 쪽박으로 변해간 인생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해가지고 천만 원 벌는데 한 달 내 일해가지고 200, 300 버는 바보가 어디 있니? 한 건만 잘하면 한 해 먹고 살만한 게 벌리는데 1년 내 그렇게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여름 휴가도 며칠 못 쓰면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왜 택하니? 30대 한 20, 30억 벌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데 뭐 일찍 은퇴해서 노후를 즐기는 그런 족속을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더만요. 아,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 평생 60, 70까지 일하다가 죽는 바보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거야말로 오늘 이 아말렉 청년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무슨 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꼭 이렇게 한 건 해서 그 다음 더 큰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올감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제껴에 죄가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리하죠. 똑똑해 보이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죠. 한 발, 두 발 앞서는 게 아니라 열 발, 스무 발 앞서가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한번 멀리 내다보십시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인생이 언제 어떻게 수치를 겪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언론에서 수없이 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음을 맞게 되는 어이없는 과정은 본인의 그 잔꾀에 있다는 것, 그 어리석은 분별력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계산은 스스로 보기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정말 신앙심을 모른 채 달려간 그의 발걸음은 자기 자신의 목을 날려버리는 어이없는 발걸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 번 계속해서 그를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런데 본인이 사실대로 말했으면 죽음까지는 안 만났을 거예요. 아니 제가 갔다가 사실은 그렇게 죽어 있는 걸 보고, 아니 이건 사울 왕의 왕관이다 해서 그분의 죽음을 확증하는 이 왕관과 팔찌를 당신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애석하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요나단이 애석하게도 죽었습니다. 그렇게만 전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입으로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는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그냥 다윗의 손에 의하여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놓고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인생의 원죄가라고 말하는 이 원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인생일까?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첫날 1장부터 3장까지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이없게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 이거 먹는다고 죽을 줄 아니? 안 죽어. 아니야, 너 눈이 차라리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먹었어요. 결과는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탄 말이 맞죠. 그럼 눈이 밝아졌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탄 말이 맞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둘이 그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부부관계가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순식간에 변한 것이죠. 똑똑한 나머지, 영리해진 나머지. 그리고 아담은 엉겅퀴를 캐가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더하게 되고, 뭐 뱀은 종일 기어다니는 존재로 된다고 하지만, 어쨌건 그 이후로 죄는 급속하게 증식이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람에게 연속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기어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죽지 않았어요. 당분간 일가는 더 현명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시간을 점점 늘려간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미래의 경험치까지를 고려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그는 살인하는 존재가 되고 죽음을 맞는 존재가 되고 흙에서 비롯된 존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까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단편적인, 아주 단시간에 단견적인 계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좁디좁은 생각을 가지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좁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잔깨가 발동하고 우리는 조금만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한 계산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 찾아갔으면 맞지 않을 죽음, 다윗 앞에서 거짓말만 안 했어도 건졌을 목숨, 그걸 그렇게 잃고 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계산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탓이죠. 저는 올해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그렇게 좁디 좁은 생각, 짧고 짧은 계산, 그리고 지극히 어리석고 우매한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영리함이나 똑똑함이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 방식의 삶이 아니고 세상 방식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사고 뒤에 얼마나 많은 죄의 속성들이 숨어 있는지를 안다면 인간은 차라리 어리석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저주가 받은 것이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일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성공의 길, 그가 일평생 추구해왔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에 가득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평생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몽땅 쓰레기구나. 좋은 말로 표현해서 쓰레기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똥. 똥 같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좁은 소견으로 배설물과 같은 것을 그렇게 끌어모으고 안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배설물을 애지중지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서 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시간의 개념을 주셨고 이렇게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매를 벌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죽음을 벌지 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장막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 높이 뛰어났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아는 대로 열두 지파의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시켰더니 10명과 2명으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 그 땅은 그냥 우리에게 준 밥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속히 올라가십시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어서 우리가 한번 명함도 못 내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나,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냥 미리 죽은 사람처럼 통곡하지 않나.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니 너희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여기서 다 시체로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죽게 되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맞는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죽음은 자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 길도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너무 큰 거인이어서 식욕을 더하게 한 거죠.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밥으로 봐야 돼요. 점심 먹고 오셨습니까? 혹시 안 먹고 나가서 보십시오. 밥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은 밥입니다, 밥. 빌딩 보면 기죽지 마십시오. 밥솥이에요. 뭐 그렇게 부러워할 거 있습니까? 밥솥 큰 것 뿐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눅들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 거짓말은 두려움의 소산이에요. 뭐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말할 것도 없죠. 거짓말에서 또 죽음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땅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뭐 헌금하라고 강요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같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헌금할 때도 그냥 저희 땅 팔았는데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땅값 전부입니다. 그러고는 반만 낸 거죠. 정말 나는 가장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 억울한 부부예요.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전 재산의 반을 헌금하고 죽었다니 너무 성경이 잔인한 거 아니야? 교회는 그렇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거짓도 교회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죽이지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윗에게 죽음을 맞고 맙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처단하면 분노의 표시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처단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법적 집행에 해당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손으로 도전하는 것을 멈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을 겨루는 사람을 내가 죽인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 손으로 사법적 정의나 정치 질서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본주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다수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이 다수가 되면 기준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죄인 99명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99명이 다 내 몸을 받는데, 다 뒷돈 거래를 하는데 네만 왜 그런 거래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냐 라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분이 불의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까? 아니요, 제 입으로 제가 죽음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제 입으로, 제 머리로, 제 꾀로, 인간의 지혜로 죽음을 불러드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잘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재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공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리석어서입니까? 아니, 영리해서예요. 똑똑해서예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똑똑함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그 잔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와 둘을 다 아는 진정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만 따라오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발로 뿌리치더라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따라가십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엔 지금 이미 지식으로 포화 상태가 되었고 아마 지식에 짓눌려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미래 하나를, 인간의 운명 하나를, 인간의 마지막 심판 하나를 어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준이 이 땅에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에, 목사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만 듣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읽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된다, 그것도 그렇고,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그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단순한 우리의 그 언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질서,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 바로 그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가 이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그걸 가지고 한참 동안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어가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대표적인 그 한 예로 그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던 그 헬렌 켈러 얘기를 한 거예요. 가르칠 길이 없는 이 말괄량이 같은 딸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해서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 좀 어떻게 좀 가르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도 가르칠 길이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가르치지를 고심고심하다가 한여름 더울 때 우물가에 가서 손에다가 이 시원한 물을 계속 부으면서 워터라고 쓰기 시작한 거죠. 계속 WATR을 쓰므로써. 그러면서 그때 이제 헬렌 켈러가 후에 쓴 자서전에 따르면은 나는 그날 빛을 보았다. 이 내게 주는 시원한 느낌이 워터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요. 아, 우리는 이 모호한 것들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정리되는 경험을 하듯 우리 인생에는 이 언어가 주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언어 전쟁이에요. 누가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선점하되 한 단어로 그런 것들을 할 거냐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어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과 함께 탁월한 조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철학자들이 말하듯 특별히 뭐 이렇게 빛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듯 인간의 존재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 우리 동양에서는 뭐 부지인이면은 부지언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죠. 인간이 이렇게 언어를 모르면 사람을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언어를 알면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동서양이 통틀어서 이 언어의 능력, 조어 능력에 대해서 탁월한 분석들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핵심 재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방 형제가 질문한 대로 우리가 언어를 들었으면 그 언어가 듣고 우리를 통과한 흔적이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평생 듣고 자란 언어 전체가 우리의 인격의 총화, 인격의 총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상대를 사귀거나 어떤 사람과 무슨 직장 인터뷰를 하거나 뭐라 할 때 몇 마디 나눠보면은 그 언어의 무게, 언어를 쓰는 태도, 그 언어에 담긴 영적인 어떤 태도를 우리가 금방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 저 사람이 쓰는 말 몇 마디가 인격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듯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채워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를 다시 채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옛날 쓰던 말 좀 다 버리고 성경적 언어로 우리를 다시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받은 말씀을 한 해 동안 살자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역하는 곳 아니다. 여기 와서 무슨 뭐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다.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담기는 일이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이 내 인격이 되는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신앙인의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평생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도록 성경을 읽겠지만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부모한테 무슨 듣고 자라서는 안 될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불같은 언어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언어들을 태워 없애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었던 기억을 모두 태워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불처럼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 말씀할 때 죽기 살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기로,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경 보고, 예, 언어에 대한 힘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뭐 좀 참가해 본다면, 그 의사로 이렇게 환자를 볼 때 이렇게 멀쩡해서 들어왔는데 내시경 해보니까 암이시네요. 그러면 그 암이시네요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딱 암 환자 되거든요. 이 말이 주는 파워가 그 굉장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쁜 말로 그렇게 빚어져 왔더라도 불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 새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느 분이 교회 근처에 계시다가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사한 지 한 2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차로 한 시간 정도인데 주일 예배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침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요.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되나?
아, 예.
근데 이게 저는 한 시간씩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아침 예배를 오신다, 뭐 예배를 오신다는 건 정말 그 정성스러운 일이에요. 그 절대로 뭐 가볍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또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 정말 한 시간 동안 본인이 성경을 읽는 걸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올해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차라리 성경을 통째로 아니면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바꾸면 제가 온 데는 여기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은혜를 받는 통로지만은, 그냥 성경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신약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서신서를 좀 들으면 저는 올해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가끔 오실 수 있으면 오시기를 뭐 우리들이 결코 만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무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때로 가슴이 좀 아프고 하니까, 제가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저기 남쪽에서 아주 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동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 멀리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도 좀 더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또 좋은 길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비대면 예배를 계속 그렇게 뭐 권유하거나 또 그런 쪽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묵별 예배를 시작했던 것은 이런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중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정말 우리가 통독반끼리 모이는 것, 또 통독반 두세 개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심지어 묵별예배, 시선예배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정말 입원해서 누워있는 그 친구 환자를 하나 놓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시골에 혼자 지금 남겨진 부모님 찾아가서 그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해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묵별 예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예배들이 오히려 조금 더 멈추어지게 되고 사람끼리 대면하는 기회 전체가 봉쇄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냥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지금 4명까지 허용이 되면은 그냥 정말 병원에 있는 친구 만날 수 있으면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홀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심방도 하고 말이죠. 무슨 겨울에 가서 연탄 한 장 이렇게 몇 장 주는 것도 귀중한 섬김이지만 그 홀로 계신 어르신들하고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말 소외된 이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가 독점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흩어지면 수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 우리끼리 모이는 이 환경이 너무 집착하고 너무 고집함으로써 사실 이 땅에 복음이 더 퍼질 수 있는 걸 오히려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좀 이어서 그냥 또 한번 질문 겸 확인을 좀 한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묻별 예배를 할 때 이 베이직 공동체에 계신 하나님은 작은 교회, 그 흩어져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는 거는 꼭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이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면 마치 때로는 원수 쳐다보듯 보고 말이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배신자처럼 여기고 말이죠. 왜 그러냐는 말이죠. 왜 자꾸 우리 교회, 뭐 분당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근데 자오지간 저는 이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 모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무한정 암세포가 자라듯 성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별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찢으실 것이고,
네,
도로 싸매는 방법을 따로 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 이런 질문도 있네요. 주님을 힘써 아는 것과, 이제 금년에 우리 주제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잖아요. 주님을 힘써 아는 것과 회사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우선 하나님을 아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회사를 그만둬도 되는 것인지. 같이 하면 제일 좋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러다가 신학교 간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주님을 더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열심을 내다보면 점점 세상과 벽이 생기고 직장과 거리를 두게 되고 불신자들과 더 안 만나게 되고, 이건 여러분 소위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지름길이고, 예,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회칠한 무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나친 열심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자기에 대한 열심으로 변질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그토록 정말 죄인이고 뼛속 깊은 죄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열심이 자기를 향한 열심이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같지만 결국은 자기 교회 하나를 위한 열심이 되고 말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과 점점 담을 쌓게 되고, 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우리 요즘 읽고 있는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상황과 배경이 오늘 우리로 보면 회사, 그야말로 세상살이 치열한 정치의 현장, 전투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을 따로 양립해서 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럼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면, 제가 회사 생활을 25년 했지만 예수 모를 때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코피를 쏟아가면서 새벽 5시 출근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코피를 흘리면서 출근했어요. 저 예수 믿고 무슨 뭐 게으른 거 아닙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나한테 줄을 세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누구의 줄도 서지 않았고 내한테 줄도 세우지 않았어요.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썩은 동아줄 안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 안 잡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회사에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교회를 핑계대고 빠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는 모습은 세상이 가장 경멸하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편한 회사 생활, 여러분들의 편한 진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코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코피를 흘리시고 근데 이제 그
요새는 안 흘립니다.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힘들게 일을 하시는 그 중에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모든 동기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열심을 다하지만 모든 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닿아서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씀과 찬양이 있는데 뭘 다스리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 다스려야 할 존재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완벽할 텐데 저는 다스린다는 말씀과 표현이 궁금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뭘 다스리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혹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 보면 왕노로 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엔 진짜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께서는 좀 전에 그 물론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다 그러셨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선 다스림이라는 뜻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성경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 우리는 동일하게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다스림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참 감격스러운 말씀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말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형상을 담지한 사람은 그 형상을 준 신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거라면 그때의 다스림은 정말 감격스럽고 신나는 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중세 그 브라더 로렌스, 로렌스라는 그 수사 얘기를 잘 알잖아요. 평생 동안 설거지만 했습니다. 수도에 설거지하고 나중에는 회계일도 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설거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그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에게서 깊은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신부의 강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정말 그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를 보는 일이건 그것이 회사 일이건 그것이 무슨 뭐 그 전철을 타고 여러분 출퇴근하는 일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임재하고 있는 의식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출퇴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출퇴근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졸고 있나? 저 사람은 오랜만에 나타나서 왜 저 자리에 앉았나? 에? 저 사람은 과연 헌금을 하고 왔을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여기 설교하는 게 아니라면 설교적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미 이 질문엔 답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크리스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에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인해 거짓을 말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A 업체이지만 B 업체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죄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아마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진실 앞에서 진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주 작은 일인데 저와 같이 일하는 그 저 이 선교 특임 교수님 한 분이 자기가 미국 살다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물건 중엔 새로 산 물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관원이 와서 좀 딱딱한 얼굴로 이거 보니까 새로 샀네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근데 그냥 그때 세금 내지 하고 새로 샀습니다. 근데 그 새로 샀습니다 한 물건에 대해서 그냥 그분들이 쭉 평가하더니 그냥 이삿짐으로 가져가시죠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작은 일들 겪어가면서 아 내가 진실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치를 능력을 값을 치를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경험되면서 큰 진실 앞에서도 용감해질 수 있었던 그런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작은 진실 앞에 우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시도들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것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걸 위해서도 동물을 너무 사랑해도 죄가 될까요?
뭐를 사랑해?
동물을 너무 사랑해도
동물 사랑해도
저는 캣맘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동물을 너무 사랑해도 죄가 된다던데 저는 사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좋아요. 저도 괴로워요.
근데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 게 괴롭다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네.
사실은 뭐 사람한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배신하지 않는 동물에게 빠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을 통해서 회복된다면은 궁극적으로 그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고 더 깊은 사랑이 된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동물 사랑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뭐 동물과 인간도 사실 보면 뭐 조의 한 장 차이고 우리가 영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뭐 우리가 뭐 동격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서 우리 형제 자매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는 미워하면서 동물에게 뭐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집착이 되는 것이지 사랑 자체가 병든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은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모양이건 원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사랑할 때 동질적인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비가 그 모두를 고루 내려주고 햇빛이 고루 비춰주듯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물을 학대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동물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미워한다. 그건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 그냥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운지 또 우리 말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배웠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거짓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진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굳건하게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거친 말들이 쏟아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이 증거되고 나누어져서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이루심을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절대로 흔들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님의 증인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